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모든 그 사마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땅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인간성의 본색입니다. 또 하나는 친구의 본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본색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인생에 �칠해놨던 그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다 지워지고 나면 내 본색이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의 무엇을 보고 내 곁에 있었는지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살았는가. 아, 내가 믿지 못할 것들을 믿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 고난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색을 알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는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정말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어떤 것인지 또한 그 본질을 마주시켜 주시는 곳이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중보기도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솔로몬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거든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 자신들의 본색을 깨닫는 그 자리에 가게 되거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영적인 깊은 놀라운 본질을 마주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중에 특이하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동급으로 이렇게 여겨지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마치 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기도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치 바알 신에게 기도하듯,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듯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그 마음을 솔로몬이 받아달라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의 자격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따지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절대로 호봉제가 아닙니다. 한 신앙생활 5년 정도 하면 기도의 응답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지고, 11조를 안 빼먹고 몇 달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11조 낸 거 쫙 내 역설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할 만 하겠군 하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단한 어떤 숫송아지나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돌이키라, 유턴하라, 거기서 돌이키면 거기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너가 돌이켜서 잘못 걸어간 그 길을 다시 되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오면 거기에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순간에 너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걸어갔는가, 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가,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나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일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끊임없이 급을 나누고 체급을 따지고 레벨을 나누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급인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나랑 좀 이렇게 급이 나보다 좀 더 높으면 굉장히 선망하고, 또 나보다 급이 좀 낮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랑 같은 급도 아닌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섬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급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런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쟤랑 나랑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시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던졌던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품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모두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키재기를 하지만 그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 것이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사실은 오전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별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이방인을 향한 이 기도는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이 나그네, 이방인으로 사는 그 서름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꿔 말하면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그 이방인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그중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과거를 지금 현재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신세와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야말로 이 이방인을 위해서 가장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과거를 허락하신 건 우리가 보낸 그 과거를 지금 현재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 이들의 사정과 마음을 잘 헤아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과거를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헤아려 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혼란과 아픔 속에 계셨습니까? 병상에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그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투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된 것이죠. 과거에 왕년에 클럽에서 몸 좀 흔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내가 어디에서 내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누구보다 더 그 나의 과거를 지금 현재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기에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양한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계기를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도가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막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 속에 계신다면 오늘 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더듬어 보며 나의 과거를 지금의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함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보는 이 월요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4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은 다음으로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쟁은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어쩌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놓은 가장 비참한 현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내 걸 확보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버리는 것이,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개인 간의 다툼이든 부부 간의 싸움이든 형제 간의 다툼이든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런 만인 대 만인의 투쟁과 같은 전쟁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보낸 그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 전쟁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성이 빚어낸 그 처참하고 참혹한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잔혹한 현실만이 존재하고 있는 이 눈앞에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법한 그 현실 속에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때와 이때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과연 도대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저 생명들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의 질문만을 남겨놓는 얼마나 많은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직장과 회사와 어떤 조직, 거기는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 이런 빈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어떤 이윤의 논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돌아가고 있는 그 삭막한 그 공간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곳이라도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날 여기에 보내셨다고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다면 하나님 저로서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해서 대로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좁은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는 그 작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길이 없다면 하나님, 길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길을 낼 수 없다면 함께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그저 따라갈 수 있는 저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이란 전쟁터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을 솔로몬은 예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해서 정말 적국에게 끌려가는 아주 그 인생 밑바닥을 기는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혹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지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무엇일까요? 자기 잘못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 자기의 과오, 자기의 오류, 내 눈에 있는 들보,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아주 작은 티를 확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은 하나님 앞, 거기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당신도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전히 성경을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단이 그런 걸 잘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자기 논리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대적인 명제를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이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사람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물리적 우주에 통달한 사람도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알기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의 본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앉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는 것이죠. 남의 눈에 있는 티인 줄 알았는데 그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가 알고 보니까 나에게 있는 거대한 들보가 그 사람 눈동자에 작게 비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이렇게 거울로 치면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왜 작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 눈에 뭔가 반사되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그 사람 눈에 작게 반사돼서 그 사람의 티처럼 내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마어마한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죄인된 사실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내 신념을 든든히 갈고 닦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신념이 와르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너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이 신념을 무너뜨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이 신앙의 길, 생명의 길, 진정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바닥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인정해야 할 단 한 가지 맨 마지막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 너무나 쉽게 회의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가룟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가룟유다도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어마어마한 잘못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어서 49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서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들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자리까지 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유다는 어쩌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뭐 예수님 다 똑같이 배반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잘했던 건 안 죽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는 저 여러분이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단정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납을 맛보게 해주실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버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으로 우리 모든 기억을 가득 채우며 늘 기도를 마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고 이만큼 헌신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군요,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이만큼이군요 라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을 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기억들, 우리 과거에 그것이 이방인으로서 당했던 압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기억을 천국의 기억으로 덮고도 남을 만한 기억이 되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질서가 이 땅의 혼돈을 어떻게 덮어가는지를, 하늘의 구원이 이 땅의 결핍과 이 땅의 다툼과 이 땅의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덮어가는지를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땅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두 눈을 들고 하늘의 해법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두 눈을 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감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을 뜨는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개인과 개인들이 갈등과 하나님 싸움을 벌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기도하는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으니 말씀하는 현실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눈을 감지만 이 땅의 현실들에 대해 눈을 감고 하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그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을 위한 기도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이기에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기도 중에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문을 열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킬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디서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의 자리를 펼치도록 허락하시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